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살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벌써 1월 한 달을 살고 저희들이 2월을 맞이했습니다. 2월은 다가오는 봄을 준비하기에 아주 마땅한 이러한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2월 한 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더 많이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때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감화를 많이 줄 수 있는 영적 거목들이 우리 주변에 좀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라도 종종 합니다. 전에 한동안 한국에 한신 목회자 세미나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는 적게 오면 2,000명, 많이 오면 3,000명,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 흩어진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서 말씀 가운데 아주 간절하게 3박 4일 동안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을 주관하던 이중표 목사님은 18년 전에 67세의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그런 분이 좀 오래 사셨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한신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개척교회를 도와주셨던 그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들이 아직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목사님들이 있는데 하나는 성공한 목사가 있다.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으면 성공한 목사라고 한다. 두 번째는 밥이나 먹으려고 하는 목사가 있다. 그래도 성공한 목사는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밥이나 먹으려고 하는 목사는 빈둥거리면서 시간만 보낸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되고 싶은 목사의 유형인데 훌륭한 목사가 있다 그러시면서 이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가 되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훌륭한 목사의 개념은 이겁니다. 목회에 고난이 많고 견디기 어려운 악조건들이 많이 있는 속에서 목회를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일념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그 목사. 그런 목사가 아주 훌륭한 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름도 널리 알려져 있고 총회장도 지났고 한신교단에서는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목사인 것 같기는 한데 주님 앞에서는 훌륭한 목사가 되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설교하시다가 울기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픔은 주님 앞에서 내가 훌륭한 목사는 아니었다 하는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이 이중표 목사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는 분일까요? 우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고, 또 이 바울은 널리 그 당시에 이름도 알려졌을 뿐만이 아니라 가는 데마다 이 하나님의 몸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세웠으니까 아주 성공한 사역자가 아니었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공한 사역자보다는 아주 훌륭한 사역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는 길에는 고난이 많이 있었고, 주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피까지 흘리는 이 악조건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그는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는 이러한 사도 바울이 주후 62년경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가 기록할 때 그는 우리처럼 바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에는 여기 말고도 두 군데나 더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흔히 교도소에 갔다 왔다고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다 전과, 그것 때문에 다들 숨기려고 하는데, 바울은 이게 무슨 훈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가 갇혀 있다 하는 얘기를 아주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갇힌 거니까 당당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아주 훌륭한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유롭게 살다가 감옥에 갇히면 무슨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순간인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감옥에 갇혔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권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권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무언가를 전하는 것이죠. 바깥 감옥 바깥에 있어야 아주 자유롭게 다니면서 말씀이라도 전할 터인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멈춤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말로 전하지 못하면 글이라도 써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러한 이 네 권의 성경을 감옥 안에 갇혀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권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는 감옥에 갇혔어도 계속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를 보내고 복음을 전하는 거지, 우리들이 얘기하는 멈춤이 없는 거예요. 갇혔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이 역시 옥중서신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는 이렇게 옥 안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으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제 더 이상 복음 전하기 어려운 형편이니까 나 대신 여러분들이 열심을 좀 내주세요. 아,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이룬 게 아니라고, 아직도 내가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영적인 큰 목표를 향해서 행진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그 감옥의 담장이 결코 그분을 좌절하게 만들지 못하는 뜨거운 소명이 그 가슴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래서 그분의 인생 그 자체는 십자가 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고난이나 이 십자가를 주제로 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하면은 제 마음 속에는 늘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주의 성으로 목사로 살아왔지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나왔습니다. 물론 어려서도 그랬지만은 신학 공부할 때나 전도사 때부터 성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미국에 와서 첫 목회지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니까 참 편안하게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저 기껏 하는 게 어떤 날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쫓아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또 신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때로는 밤 12시에 신방도 가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집에 갈 때 그래도 내가 오늘은 열심히 했어 하는 이런 날은 가끔은 있었지만 그건 다 우리 주님께서 깔아주신 멍석 위에서 거저 흉내만 낸 것이지 거기가 저의 한계였음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거저 거기까지 흉내나 내는 것.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의 여러 목회자들의 고난과 그 십자가 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저는 주님 앞에 죄송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들은 얘기나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보면은 아마 아예 이 멍석도 깔리지 않은데 그 맨땅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목회하는 그런 진짜 훌륭한 주의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 생각하면 제가 그냥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것이죠. 오래전에 들은 얘기 중에 어느 교단 총회장을 지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 목사님 친구분이 농촌 목회를 하면서 너무 가난해서 신발을 계속 신으면은 신발 그 뒤축이 한쪽으로만 달아서 빨리 못 쓰게 되니까 골고루 달게 하려고 이 오른쪽 신발은 왼쪽에 신고 왼쪽 신발은 오른쪽에다 신고 자기 친구 목사가 그렇게 신을 신고 다닌 걸 보고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어려운 목사님이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후원해주는 교회도 없는데 진짜 이 맨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야 이거 저거 저러다 저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경제적으로 감당하려고 저러지 아 그런데 그렇게 개척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몇 년이 지났는데 성도라고 해봤자 그저 대여섯 명 식구들로 모여놓고 그저 다 모이면은 뭐 10명 되나 마나 그나마 할아버지 할머니들 몇 사람밖에 없는데도 말씀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월요일이면 월요일마다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번 주에는 내가 교회 가서 이런 설교를 할 거라고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나누어주고 설명을 하고 다른 목사님들이 듣고 받은 은혜를 얘기해주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서로 충고해주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한 다음에 뜨겁게 참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번 주일에도 열심히 교회 나가서 설교를 하자 그러고 이렇게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향해서 흩어지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아주 정직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러시는데 여러분 참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어떤 목사님은 아들을 불러놓고 앉혀놓고선 입에 떨어지지 않는 말을 꺼내는 겁니다. 얘야 아무래도 너는 군대 가야 되겠다. 예? 아버지 왜요? 저는 학교 다니고 싶은데요. 네 동생이 입학해야 되니까 너 먼저 군대 가라. 그러면 눈물 나는 거죠. 앞으로 내가 군대 가서 제대할 때가 되면은 네 동생도 군대로 보낼 테니까 학교는 교대로 다녀라. 어떤 때는 넌 좀 휴학해라. 자식을 제때 공부도 못 시키는 그런 분입니다. 어떤 분은요 제때 병원에 갔으면은 병을 발견하는 건데 형편이 안 돼서 늦게 가다 보니까 다 퍼진 다음에 발견해서 회복도 못하고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제 친구 목사도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을 겪는 일들도 많이 있죠. 몇 세대 살지 않은 그 한국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밤중에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교회 나오지도 않으면서 늘 교회 핍박이나 하는 그래서 평소에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어떤 집에서 급하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 집 며느라기가 만삭이 돼서 이제 애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차가 없거든요. 그 시골에. 한밤중에 교통권이 없으니까 미안하지만 전도사님 차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쓰다가 버린 봉고차 주워가지고 번호판만 달고 가져온 털털거리는 차에다가 그 집 며느리를 태우고 이제 산과로 가게 되는데 이 며느리가 그 차 안에서 애를 낳은 겁니다. 다 낡은 이 봉고차 안에서 아기를 받은 거죠. 그 목사님 지금 경상남도 남해 섬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면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얘기 하자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실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 저는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참 할 말이 없어요. 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분들은 이 환경의 감옥에서 이 가난의 감옥에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겹겹의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서 그런 곳에서 계속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밥이나 먹자고요? 아니 딴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요. 무슨 성공한 목사가 될 것 같아서 아니 뭐 그런다고 해서 그런 교회가 다 커져가지고 성도가 많은 큰 교회 그래서 큰 교회 목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훌륭한 목사가 되려고 그럽니까? 그 교회 교인들 몇 사람 안 되니까 나 훌륭한 목사 되려고 여기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훌륭한 목사가 되기는커녕 그냥 주님 앞에 더 잘하질 못해서 죄송하고 미안한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에서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 그분들은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은 그 어려운 겹겹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속 목회를 하느라고 그렇게도 애를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답이 여러 개 있는 거 아닙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그분들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한 걸음을 멈출 수 없는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들 정말 존경해야 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지금도 많은 도전을 받고 우리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형태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가 없어요.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 케이스를 말씀드린 그분들의 인생 그 스토리에는 여기저기에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는 그런 이야기 정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이 십자가의 얘기가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너무너무나 편안하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란 말씀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어떤 데는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은데 뭐 좀 불편해지거나 어려우시면은 관두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열심히 봉사하다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관둬. 심지어는 어떤 분은 예배도 안 나와. 아니 어떻게 예배도 안 드리나 그러면은 사정이 좋아지면 나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늘 그리고는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하고 말도 그렇게 합니다. 아니죠 여러분. 그건 반대로 갑니다.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가거나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감옥에 갇혀서도 포기하지 않고 어려울 때는 더 열심히 하고 힘들면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동서남북이 다 가로막혀 있으면 위로 뚫려져 있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고 그랬었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하셨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사과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사과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어려우면 손을 놓고 어려움이 없어지기만을 막무가내로 기다리는 우리의 연수가 문제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우리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뉴저지 한인교회 성도들이 이 훌륭한 신앙 선배들의 믿음의 그 자세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상황이 힘드니까 더 많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내가 더 몸부림쳐서 열심히 섬기겠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지금 어쩌면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만은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도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지. 어떤 회사는요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코비드의 감염의 가능성을 두고 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교회에 갔다 오면 보고해라 그러고 또 어떤 불이익도 당하고 요즘은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 그 교회 학교에는 아이들이 없고 어떤 교회는 다들 먼 곳에 있으니까 주일날 오기가 힘들고 뭐 이런저런 악조건들이 많이 있어서 교계의 그 신앙 생태계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겪고비 감옥 담장에 갇힌 것 같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 오늘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로서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는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겪기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언젠가 제가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 이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를 보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내가 노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 감옥에 갇혔으면 하던 것도 다 관둘 것 같은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지를 않았구나. 감옥에 있지만 편지라도 내가 써서 권면해야 되겠다. 주님의 말씀이 힘드니까 그만 쉬어라 이게 아니에요. 힘드냐? 그러니까 더 힘내야지. 세상이 너희들을 비난해서 예수 믿기가 어려우냐? 아 그러니까 더 열심히 매달리고 더 열심으로 달려들어야지.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답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많은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지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민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주말에 저는 주일 설교를 정리하면서 오늘 아침에까지 제 마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대로 전달되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렵지만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쪽 말고 긍정적인 쪽으로 말이죠. 예수님을 더 간절히 믿을 때가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동안엔 대충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제야말로 진짜 그 아이들 말대로 본때 있게 믿을 때가 됐다고 하는 말이에요. 좀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면은 내 믿음이 그냥 이렇게 있어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냥 형식적으로 뭐 제자를 걸음이나 그저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안 되고 나도 역시 주님을 만나서 일어서야 되겠다. 내 믿음이 어린아이 단계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큰 걸음으로 행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이 성장해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길게 16절, 16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13절에서 16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가 되면은 아 오늘 이 한 주간을 위한 예배가 끝났구나, 이제 기도가 끝났구나, 이제 됐다. 그러면 이제 이 주간에는 여러분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예배 안 드리실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저 기도하는 사람은 주중에도 새벽에도 계속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중에라도 그저 새벽에라도 수시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한 장, 두 장, 세 장 계속 읽어나가실 때에 그중에 어느 한 구절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러분이 의뢰받는 말씀을 교우들과 함께 같이 말씀 묵상도 같이 나누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부에서 공격해오고 내부에서 몸살이 나서 힘들고 또 세상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비난하는지 있으면 있다고 타리고 없으면 없다고 타리고 교회가 세상에서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뭐 우리 뭐 한국교회가 코로나 세균을 배양을 했습니까? 뿌리기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은 교회를 얼마나 비난하는지. 세상이 다 악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11절과 12절 말씀 여러분 봉독해 드립니다.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출석해서 섬기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양한 달란트와 직분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고 하면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의 직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연약한 교회, 흔들리는 교회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그래도 대부분 견뎌내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오히려 우리도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라도 든든히 서면은 이민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이 땅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러면은 세계 기독교계까지 든든히 세워진다고 하는 이런 소망 속에 우리는 적게는 우리 교회부터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탈란트와 직분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교회들이 약해집니까? 제대로 붙어있지 않는 벽돌 한 장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빠져나가니까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출석하지 않으신 분들, 그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행도 가셨을 것이고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것이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다 한번 전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얼마 되지 않아도 내가 이 교회 건물 혹은 벽돌이다 혹은 한 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시멘트로 딱 엉겨붙어서 벽돌과 벽돌이 엉겨붙어야 그래야 견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되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멘. 여러분, 김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내가 왜 그렇게 김 집사님하고 사이가 좋은지 몰라.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뉴저지 한인교회가 하나다. 그래서 다 같이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뭐 열 사람이건 스무 사람이건 그저 오십 사람이건 백 사람이건 우리 교회 교인들 숫자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뭘 하나 서로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말아요. 요새 전도 잘 안 되던데요. 안 되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여러분 전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저는요, 개인적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매년 10명을 전도하는 전도대장들이 10명은 있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매년 나는 10명을 전도한다. 그래서 여러분 10부장도 되고 100부장도 되고 여러분 그런 꿈을 안 꾸십니까? 하나님 가급적 전도를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러십니까? 아니죠. 그렇죠? 열심히 여러분 전도하세요.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그런 일을 위해서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올해부터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보다도 이 젊은 세대, 젊은이들의 길을 좀 많이 살려주고 그들이 교회를 잘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른들이 많은데 조용히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물론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은 그런 느낌을 젊은 사람들이 받지 않도록 또 받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창의력도 뛰어나고 가슴이 뜨거운지 이제 그들이 앞으로 교회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이 젊은 사람들 많이 격려하고 전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게 만들어야 돼.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와서 뿌리 내리게 하고 교회 학교 그 다음 그 세대들도 많이 오고 교회 문을 우리가 활짝 열어서 그런 꿈을 좀 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런 꿈을 꾸고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인가요? 우리 교회 30주년을 내년이면 되지 않습니까? 금년이 29년인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좀 제대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교회에 일꾼도 세우고 행사도 어느 회사 다양하게 하고 뭐 요새같이 힘든 때 뭘 그렇게 하냐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왜 있습니까? 전도하고 교회도 세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못할 거 있습니까? 지교회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 미래의 공동체도 좀 만들어서 준비도 해야 되고 제도도 좀 여러분 고칠 것은 고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아요? 도와줘야 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코비드도 웬만큼 잡혔으니까 찬양대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고 교회 학교도 여러분 계속 이렇게만 있을 것이 아니라 속히 열어야 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안에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안에서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가 뿐이겠습니까? 또 뭘 하려면은 시간도 필요하지만 물질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헌금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정 헌금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아 목사님 우리는 대부분 다 리타이어한 사람들인데 아 그러니까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과부의 두 랩돈처럼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여러분 헌금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로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여러 해 동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지만은 제가 헌금 얘기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한 두어 번째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가끔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십일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또 주일헌금도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지.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일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에게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보다도 더 많은 것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요즘은요 전도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교회 홍보를 위해서 여러분 웹사이트도 제대로 구축해야 되고요 신문이고 방송이고 뭐 이런 홍보도 해야 되고 알려야지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육비, 예배비, 그리고 선교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 일꾼도 세우지만은 정작 앞에서 일할 사역자들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꼭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지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여러 제목으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이 무언가 여러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주변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은 다 기가 꺾여가지고 아 요새는 뭘 해도 안 돼. 풀이 다 죽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복음이 여전히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진 사람은 여러분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런 말씀은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는 뭐 충성스럽지 못하고 부정한 게 많지만은 그때 우리가 여러 감옥에 갇혀서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행진해 보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정말 힘껏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참 목사이기도 하고 그 전에 여러분처럼 한 성도이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주님 앞에 가면은 제가 주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려는지 그런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디 이것이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를 잘 지켜나가십시다. 그리고 좀 열심히 믿으십시다. 좀 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좀 우리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정말 천국 같은 교회로 만들고 그러면서 정말 오선도선 이렇게 믿음으로 지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쓰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서 많은 교회, 이 이웃교회, 지교회들을 도울 수 있고 복음에 헌신하면 이민교회도 건강해지고 한국교회도 건강해지고 든든하게 서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영적인 주역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연결돼서 열심히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판을 치고 세상은 세속화되고 악은 팽배해지는 가운데 진리를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 영혼을 그리워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다 눈앞의 쾌락과 이익에만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의 과목에 갇힌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힘차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헌신하기 위해 달려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뉴저지 한인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상해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나는 일을 누가 배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영광의 진이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잠기를 여주리.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용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을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그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권세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 앞으로도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병마와 사탄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연약한 분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활력도 찾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귀한 역사가 말씀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